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청진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지연 씨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고 한국에 정착한 지는 이제 7년째입니다.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되게 구미라는 도시가 되게 깨끗해요.
경상북도 구미에 살다가 서울 사는 고향 친구들의 권유로 한강에서 서북쪽에 있는 상암동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전철 타고 한 시간씩 가야 되고 여기 있다는 게 뭐 구로 쪽에 공단이 있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뭐 숙게 찾는 게 그 식당 일이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올라 식당을 했으니까.
사람 많고 일자리도 많은 서울이지만 일을 찾다 보니 결국 식당 설거지에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꿈이 식당을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뭐 돈도 뭐 손에 쥔 것이 얼마 없지 뭐.
나만의 재주로 자유롭게 조금 더 넉넉하게 돈 벌 수 있는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게 그 사장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식당은 안 망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찾다 보니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떡 만드는 재주가 생각났는데요. 틈나는 대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 만드는 새 기술을 배웠고 집 근처 상가에 떡집을 열게 됐습니다.
예, 너무 맛있다고. 이런 재간도 누가 어떻게 이 떡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고. 근데 제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거든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에서도 떡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비결. 다름 아닌 늘 손에 쥔 스마트폰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SMS 이력이라는 게 진짜 제가 토리만 올리는데 예, 도리가 제 사람들이 각 연령층별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복덕공방 주인 김지연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카카오 스토리는 다 하잖아요. 저기가 네. 뭐 일상에 대해서 뭐 올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예, 예.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 예, 예, 예. 이걸 사업적으로 쓸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떡집 홍보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의외로 이거 많이 한다. 진짜 대중적이더라고요. 그 지금도 카카오떡 주가가 제일 높다 하잖아요. 주식이. 근데 진짜 그럴만해요. 어제는 이게 거의 많이 홍보됐어요. 제가 후원에도 나가고 그 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가고 해서 아직도 조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손위의 컴퓨터 스마트폰 속에 카카오 스토리라는 공간에 올려놓은 지현 씨의 떡을 보고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멀리 제주도에서도 주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3호 사이즈? 제일 큰, 1단에서 제일 큰 사이즈 3호 사이즈잖아요. 3호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럼 가격이?
예, 저는 좀 시중보다 좀 싸게 팔죠.
3만 5천 원?
아니에요, 5만 원.
5만 원.
예. 제가 아마 그 5만 원에 파는 케이크를 다른 사람들은 아마 7, 8만 원 정도 달랄 거예요.
2단, 3단으로 올린 떡 위에 색절편으로 꾸민 꽃장식을 올려놓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성 가득한 떡 케이크가 되는 것이고 60, 70달러 가치를 넘나드는 특별한 떡 상품이 되는 겁니다.
네, 일반 떡집에서 방앗간에서 그래서 꽃을 안 올리고 민자에다 뭐 사랑합니다, 뭐 생신 축하합니다 이런 글을 쓰게 한 거 3만 5천 원, 3만 8천 원 이렇게 해요. 네, 제가 같은 거 떡을 올려서 하는 거는 아마 그런 건 방앗간에서 뭐 안 해요. 네, 떡을 올린 건 없더라고요. 다 민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한 7, 8만 원까지 달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딴 데 가서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 아 싸네요, 비싸지는 않네요 하고 말해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5만 원 그러니까 예 5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파리마켓에 싼 그 빵으로 만드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 그게 2만 원 뭐 그것도 비싸면 3만 원, 4만 원 넘더라고요. 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현 씨가 고향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왔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예.
뭔가 하고 싶다는 욕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서울에서 당당히 내 가게를 가진 떡집 사장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만약에 떡집을 안 하고 있었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일했겠죠. 식당에서 나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헐떡거리면 일했겠죠.
1인 사장님이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더 좋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이거 하니까 뭐 사장이 돼서 좋은 것보다 식당에서 하면 12시간 동안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손님이 없어도 일에 있어야 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사로 딱 일단 끝나면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고 눕고 싶으면 눕고 있고 잘 수도 있고 누가 그 농담할 수도 있고 자유가 있어서 좋죠. 돈도 벌매에 돈도 벌매에 자기 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면 남이 밑에 가서 일을 하면 딱 그게 매일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부자들에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탈북자들을 위해서 낮은 이자로 목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있었고 한국식 떡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풀어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서 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 눈썰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네, 눈썰미가 있어서 연습만 하면 인생 배우겠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여기 사람들처럼 초짜로 떡, 뭐 떡가루도 낼 줄 모르고 떡이라는 거 반죽도 할 줄 모르는 초짜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쌀가루를 만져서 해본 사람이니까요. 예, 좀 배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만 배워주고 나머지는 가서 자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디어도 자기적으로 창작해야 되고 예, 그래요.
사실 고향에 살 때 떡 만들었던 경험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솜씨를 물려받지 못했더라면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상제 뭐 시집 가고 뭐 진가하고 할 때 상가자라는 거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저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뭐 새도 뭐 이런 거 다 뭐 가을도 다 이렇게 상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이다 올래요. 예,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았죠.
고향 청진에 있을 때 떡 만들었던 일. 사실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치 않았던 때라 떡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저 일복 많은 지현 씨에게 돌아오는 또 하나의 일거리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유 할 수 없으니까 배웠죠. 집에서 어차피 내가 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했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으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꿈에도 그 누구나 다 알 수 아는 거구나 했는데 이해를 우리 북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서 이걸 또 그리고 지금 이게 와서 또 집에서 해먹는 게 좀 번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로 많이 싸드시더라고요, 이거.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현 씨의 떡을 찾고 있습니다. 거의 늦은 밤에 시작해서 새벽녘에 끝이 나는 떡 만드는 작업. 조용한 시각에 혼자 앉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어느새 떡이 지현 씨를 고향집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린 지현 씨에게로 데려다 놓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고독스럽고 서럽고 했는데 지금이 그게 저한테 설마 써먹 이렇게 용하게 써먹을 줄이야 돈벌이 되는 그 일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때 이북에서는 이거 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예, 뭐 사람마다 손맛은 좀 다르지만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숨어 살 때도 부엌에 앉아있던 지현 씨는 서러움에 처질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무엇 때문에 먼 길을 둘러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 남들은 모두 편안해 보이는 일생인데 지연 씨만 왜 그렇게 기구하게 살아온 것인지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거 제가 제 삼국에서 살다가 2005년도에 한번 북송돼 갔어요. 잡혀갔댔어요. 그때 그게 봄이었으니까 12월에 잡혀서 간 게 봄에 4월 다니까.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됐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북한은 한식에 성묘에 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는 다 뭐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추석이란가. 그 벌초나 묘에 갔죠.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음식을 해가지고 다 산에 가요. 근데 그때 한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묘에 갔는데 진짜 울고 싶은 거예요. 막 있잖아요. 타양에서 고생하던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부모를 많이 원망했죠.
왜 그렇게 북한은 못 살아야 했는지 답 없는 물음을 던져놓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목 놓아 울었었습니다.
이북에서 살 때도 그렇고 제 삼국에서 살 때도 그렇게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그 뭐 앞에 언니하고 갔는데 그렇게 울고 싶더라고요. 막 이제는 통곡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꾹 참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 묘에 가서 그 아버지 묘에 있던 후기에도 주머니에다 요가 줘야 될 걸 이렇게 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올 거 생각 못 했거든요. 다시 중국 가서 다시 언젠가는 갈 걸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완전히 건너오지 못한 다리를 건넜잖아요. 이제 가제도 못 가잖아요. 근데 뜨문뜨문 아버지 엄마가 보이는데 그때까지 지금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면 여기 제가 데려와서 호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좋은 세상에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게 뭐 남한이나 그 북한이나 뭐 다 배워주는 게 다 서로 비난함에 배워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남한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사는 살기 좋은 세상인 줄은 몰랐고 이게 지금도 생각해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게 데려와서 와서 네.
어렵고 힘들게 한국까지 찾아왔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그때 그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우선 한국에 오면 그런 뭐 위험은 없잖아요. 또 뭐 열심히 살면 살 수도 있고
만약 안전만 보장할 수 있다면 고향집에 남아있는 언니들도 모두 데려와 서울 하늘 아래 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지금도 이게 명절 때나 할 때는 와, 언제면 그 한 번쯤 가서 언니들하고도 나란히 누워서 뭐 이때까지 살아온 말도 회포로 나누고 이럴 수 언제쯤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련히 점여오는 가슴 한 구석은 9살 난 아들을 두고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던 7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예, 9살짜리 애를 두만강 넘었을 때는 동생을 하나 두고 와서 뭐 이제 내가 꼭 다시 돈 뭐 한 달이면 한 달 벌고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중국에 왔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아예 오주는 항상 엄마 품에서 있어야 될 애를 떨궈 놓고 오니까
9살짜리.
예, 가슴이 아팠죠.
한국에 오면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에 정착한 친구의 권유로 살기 위해 쫓아온 한국이지만 자식과의 철륜을 뒤로해야 했던 그날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가니까 아예 요즘 영혼이 안 온 자식을 줄 그런 걸 안 말하죠. 싫어하죠 주기도. 예. 그 어떤 탈북자들은 와서 애를 훔쳐오잖아요. 시켜서 이렇게 그 집에서 애를 안 주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복덕공방 사장님 김지연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훈입니다.